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영국과 중국 관계에서 황금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어제 집권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영국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 도전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중국에 대한 영국의 접근이 바뀌어야 한다며 중국은 국가 권력의 모든 장치를 이용해 전 세계적 영향력 확장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이 사회적,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과 함께 이른바 황금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영국도 러시아와 중국 등 적대국 및 경쟁국과 똑같은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핀란드에 대한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핀란드가 요청한 AIM-9X 블럭2 공대공 미사일 40기와 AGM-154 공대지 합동 원격 공격 무기 48기 등 3억 2,33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매로 핀란드의 공대공과 공대지 능력이 향상되고 북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핀란드에 5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유도형 다연장 로켓 체계와 관련 장비 판매를 잠정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의 미국산 무기 구매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핀란드가 1940년대 말부터 지켜온 중립국 지위에서 벗어나 스웨덴과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진행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랴부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5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결정은 심각한 실수이며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 양자협의위원회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러시아 측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연기했다고 통보하면서 새로운 날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사찰 재개는 협정 유지를 위한 우선순위인 만큼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에 일정을 재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회담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양자협의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1년 발효시킨 뉴스타트는 실전 배치 핵탄두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 등 핵 운반수단을 700기 이하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지난해 10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양국 간 합의로 5년 연장돼 2026년 2월까지 연장됐으며 추가 연장 협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뤄지지 않아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구축된 미국과 러시아 간 군통신선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익명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관시설 인근에서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펴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분쟁 해소용 통신선을 통해 대화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미군 유럽사령부와 러시아군을 연결하는 이 통신선을 통해 대화를 갖게 된 구체적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다만 이 군통신선이 지난 15일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두 명이 사망했을 당시엔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통신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어느 한쪽의 오산이 핵 무장국인 두 나라의 직접 대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등 기관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어제 루마니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겨울에 접어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겨울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라오스가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한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오스에서 러시아-라오스 연합군사훈련인 라로스 2022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 개막식에는 러시아 동부군관구 군사령부 대표들과 라오스 총참모부 지휘부 그리고 양국의 기동화보병과 기갑부대 병사들이 참석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동부군관구 고위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쿨리코프 소장은 개막 연설에서 양측의 연합훈련이 전통적 훈련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는 이제 세 번째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표제 아래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단일 전투 대응을 갖추고 전통적 작전을 연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BOE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대응을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이 평양에 영향력을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우주군 예하부대를 곧 창설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미사일 위협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맞겠습니다. 하지만 한북 동해안 지역은 새벽까지 눈, 황해도 역시 새벽부터 가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1도에서 2도로 계속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 1에서 3.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대응을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정은 정권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와 한국 대통령실이 발췌해 배포한 발언, 원문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가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대북 정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고 서로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사거리 1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잇따라 쏘아올리며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내비쳐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올해를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연말은 물론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때쯤이면 각 나라마다 내년도 정책을 세우는데 그런 시기에 있어가지고 2022년 말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북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가지고 이 시점에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이를 자제시키고 대화로 복귀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다만 미한이 한반도에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영내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가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며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전략 도발을 지속하면서 핵 위협의 강도를 높일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는 것 외에 방법이 별로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미 전력 증강에 민감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보리에서 다뤄야 되는 거고, 그건 북한의 해굴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자위권 차원에서의 이쪽의 전력을 강화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을 상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대중관계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갖고 가겠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판단이 돼요.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계기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자신의 3연임을 축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축전에 지난 22일 답전을 보내 북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지금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양국 발전과 함께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고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시 주석의 발언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북한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공동대응 방침을 재차 밝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조선 적대시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중국 포위 압박 정책이고 거기에 대한 공동대응, 일종의 협력체계, 어떤 전략적 제휴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안 갈등과 관련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군으로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 충돌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 자칫 한반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칫 타이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의 투사 가능성과 그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한국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대만의 위협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과 곧바로 연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대만에 관한 충돌, 거기에 미국의 개입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위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대만의 평화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선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군사 역량 진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언제든 실시할 수 있을 것이란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said that we believe Kim could conduct a nuclear test at any time. Look. In all seriousness,
커비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핵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김정은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영내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하는 군사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유이며 일본, 한국과 양자 또 3자 간 열심히 협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협력 사례로 지난 13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had a chance to meet with both leaders while we were at the G20 to advance.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G20 기간 동안 우리 국방에 필요에 따라 국방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일 두 정상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개의 조약 동맹 중 5개가 인도 태평양에 있으며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일본과 한국의 방어를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보 약속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는 김정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능력에 대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가 창설되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더 신속하고 단호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망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중국의 수상한 군사 활동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브루스베네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에 통화해서 주한미군의 우주군 창설 계획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대응 전략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이 확실한 만큼 미사일 탐지 기능을 수행할 우주군 병력이 한국에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We can be sure that Kim Jong-un is going to be launching missiles. And so in terms of not just
특히 위성을 통해 미사일 시험을 조기 탐지함으로써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활동을 한일 양국의 미사일 방어 병력과 공동으로 펼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한미군은 28일 부유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창설될 예정이며 곧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제외한 지역사령부에 우주군 예하 부대가 창설되는 것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이어 주한미군이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앞서 미 우주군은 2019년 창설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일 우주군 사령부를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창설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다음 날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우주군 사령부 부대 창설 소식을 전하면서 주한미군과 미 중부사령부에도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설립하는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공군에서 독립한 우주군 사령부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탐지와 위성 등 우주자산을 통제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담당 국장은 주한미 우주군은 외기권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뿐 아니라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상이나 해상이 아닌 우주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나은 각도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pace Force would give you a capability to actually not just only detect, but then to prosecute, to be able to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나 패트리엇 등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보다도 더 강력한 억제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주한미 우주군 창설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의 적절한 신호를 발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t gives you a marginal increase in capability. The other thing is it sends the right signal.
현장에서 곧바로 정보를 수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와이나 미 본토에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한미 우주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베넨 연구원은 주한미 우주군 창설은 미군의 통합 억제 구현 노력의 일환이라며 한국과 인접한 중국에 대한 위성 관측 정보나 사드나 패트리어 관측 정보와 조정할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being right next door to Korea, being able to have the space force there allows the U.S.
특히 중국은 한국 주변의 유인 항공기뿐 아니라 무인 항공기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이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통합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캐나다가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한 정권이 빈번하고 무모한 미사일 도발로 안보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캐나다가 향후 10년간 중국에 대응하고 한국, 일본 등과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27일 발표한 26쪽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51번 언급하며 대중 견제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과 한반도를 총 27번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캐나다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한국과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태평양은 점증하는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빈번하고 무모한 미사일 시험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인 중 516명이 전산 사실을 거론하며 캐나다는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확산 저지 목적으로 채택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캐나다 군용기와 호위함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 이래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네온 작전을 동중국해 등 한반도 근해에서 펼쳐왔습니다. 특히 캐나다 해군 구축함 밴쿠버함은 안보리 결의 금지 사항인 북한 선적 선박에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주변에 대한 오랫동안 변함없는 캐나다의 안보 공약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을 중요한 안보와 경제 협력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협상하고 향후에는 한국과도 협상하면서 안보 협력의 기회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과 광물, 수소와 청정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고 한반도 안정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양자와 국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강력한 민주적 협력국이라고 설명하며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위한 경제 안보 고위급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탄력적인 공급망, 핵심 광물 공급, 높은 노동과 환경 보호 조건, 청정 에너지로의 이전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당 부분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파괴적 강국으로 지목하며 이견이 심한 영역들에서 중국과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영 기업들로부터 캐나다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 연방정부 각 부처가 중국과 맺은 기존의 양해각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기후변화, 공중보건, 핵비확산의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도전과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China is an increasingly disruptive global power. And as India,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becomes the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its strategic importance.
졸리 외무장관은 중국은 파괴적인 강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의 중요성은 북태평양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무모한 미사일 발사들을 계속하고 중국이 국제규범에 도전하는 가운데 일본, 한국을 비롯한 영내 국가들이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졸리 외무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5년간 23억 캐나다 달러, 미화 17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과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이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뿐 아니라 이를 옹호하는 중국, 러시아에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까지 중단시킬 가혹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 그리고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를 인터뷰했습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미국은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 회의가 10번 열렸지만 모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시대는 끝났습니까?
No, I don't think so. I think there needs to be consequence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re passed with the concurrence.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와 찬성하에 채택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무기 개발에 대해 끈질기게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북한은 올해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63발 발사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이론 특보님, 유엔을 통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할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I agree with Joe that North Korea must be held accountable, but I am skeptical.
북한의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맹이 됐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을 추가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로를 바꾸진 못할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도 제한적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최근 만나 중국에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프로그램이 통제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역내 미군 증원도 포함된다고 밝혔죠. 유엔을 통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 동북아의 군사태세와 관련해 미한일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전개됐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Well, a lot is being done. You just described a lot is being done. Putting those strategic assets in place.
방금 설명했듯이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많은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영내 전체에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국이 반길 리 없는 상황이죠. 군사 자산을 전개해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5아이즈 확대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호주 등 매우 가까운 동맹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특별한 동맹체인데 일본과 한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만큼 더 가까워지죠. 이에 대해 쿼드 안보협의체에서 한국과 일본 역내 안보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언제라도 제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That's part of the message. That's what deterrence is about. If you go beyond.
그것도 북한에 보내는 신호의 일부입니다. 그게 바로 억제력의 본질입니다. 북한이 경계를 벗어나고 레드라인을 넘어 핵이나 고성능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면 대가가 따르며 이때 무력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당국자들이 북한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정권이 끝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결과를 원치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듀트라니 차석 대표님은 중앙정보국 CIA 동아시아 국장을 지내셨습니다. CIA는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정보가 있죠.
Let me tell you, you know, although North Korea is literally a black hole in many ways.
북한은 여러모로 블랙홀 같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꽤 강력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배치, 주요 시설 현황,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정보를 갖고 있죠. 정보가 많습니다. 미국은 물론 동맹, 가까운 협력국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게 많습니다.
아이론 특보님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셨는데요.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막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I remember in the 2000s during the Six Party Talks.
2000년대 디트라니 대사도 큰 역할을 했던 6자회담 당시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많은 면에서 우리의 협상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연대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노립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죠. 이때 북한을 중요한 자산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와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군수품을 제공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군수품을 제공받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아이론 특보님, 북한 핵개발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오랜 통설인데 중러의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I don't know if China and Russia see it that way. To the extent that they saw it.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도 북한 핵 개발을 국익에 위배된다고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북한 핵 역량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북한이 자신들 편에 서는 것이 미국과 그 동맹 편에 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핵 역량을 더욱 용인할까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 일부 전문가들은 미북 간 핵 억지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핵전쟁을 피하는 데 공통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 위험 감축 협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denuclearization needs to be central. It's the core issue. Complete verifiabl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중심이며 핵심이어야 합니다. 군축 협상을 진행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핵 확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핵물질이 테러 조직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군축은 양분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론 특보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한국을 만족시킬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또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There have been recent high-level meetings, a meeting between Minister Lee and
최근 미국과 한국 간 고위급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한 안보협의회를 열었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트럼프 정부가 동맹에 취한 정책들을 보고 신뢰를 조금 잃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지도부가 동맹과 확장 억제 강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이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확장 억제 정책을 논의할 때 한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에 영향을 주는 위기 소통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론 특보님, 한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부문을 제시하셨는데 핵무기 사용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Nuclear planning has a specific technical meaning to the United States military.
핵 계획은 미군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확장 억제에 영향을 주는 핵 정책에 있어 한국이 지금보다는 더 미국과 대등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토식 핵 공유를 언급하는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르고 나토와의 합의를 동아시아에 적용할 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확장 억제 정책 입안 과정과 위기 소통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 한국 여당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최근 특위 활동 보고서에서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미한협정이나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배하지 않는 최적의 핵무장 경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we're doing that. I think we are strengthening that.
우리는 한국과 전략적 억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NPT 위반으로 인식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는 어떤 비밀 프로그램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특정 시설이든 핵무기 능력이 있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투명해야 합니다. 비밀리에 다른 역량을 추구하는 요소가 동맹관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신뢰가 있습니다.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고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이 한국을 제재할까요?
Well, you know, going back to the 70s, South Korea did pursue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한국은 1970년대 핵무기 역량을 추구했고 미국은 한국에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있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 역량을 위한 비밀 경로를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이론 특보님,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미국과 유엔 제재가 가해질까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결국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First of all, there's a mistaken impression about India and Pakistan.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진행한 협상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그 핵실험들은 글렌 수정안이라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자동적으로 작동시켰습니다. 글렌 수정안은 대통령 면제권이 없습니다. 상하원이 모두 지지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는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위해 NPT를 탈퇴하고 핵실험을 하면 글렌 수정안 발동을 포함한 실질적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원자력 공급국 그룹은 한국과 모든 핵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한국은 전력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라늄 등 국내 원자력 역량이 없습니다. 모든 농축연료의 국내 반입이 중단될 것입니다.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이고 다른 대가도 따를 것입니다.
디트라인 차석 대표님,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도 핵개발에 나서겠죠. 그런 움직임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북한 핵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억제하도록 만들지는 않을까요?
No, I think that's a very good point. Indeed, that should be the case. And I think it is the case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보유를 원치 않습니다. 일본과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와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와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검찰은 오늘 문재인 전임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첩보를 삭제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하다 살해됐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이 기존 발표를 뒤집으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례 회의를 개최합니다. 북한 인권 침해 문제 인식 주간에 맞춰 열리는 이번 행사엔 지난 7월과 8월 각각 취임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일본 정부는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 달 10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북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엄중한 사안이자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에 납치된 모든 피해자의 신속한 귀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납북 문제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이번 행사는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기조 연설로 시작됩니다. 특히 5년 동안 공석이던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지난 7월 부임한 이신화 대사와 8월 취임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심포지엄의 패널로 참석합니다. 또한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요코타 타쿠야 씨와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의 코이치로 이주카 부회장 등 일본인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빗 스네든 씨의 형과 태국인 납북자 아누차 판초이 씨의 조카도 참석합니다. 중국 민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된 스네든 씨를 북한에서 봤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그의 납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난 2016년 미국 국무부는 관련 증거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공보실은 당시 BOA에 스네든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것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현지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실종 이유를 추측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납북 문제 관련 국제 심포지엄은 지난 2006년 북한 인권 침해 문제 인식 주간 지정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발생한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은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1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폴란드가 북한 정권의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절대적인 과제이자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한국과의 강력한 공조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의 폴란드 대표부는 28일 VOA에 북한의 행동은 폴란드의 중대한 우려사안이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대표부는 지난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SCE와 한국 외교부 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아시아협력 동반자 그룹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폴란드 대표부는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국제사회 전체의 절대적인 과제이자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있었던 OSCE 아시아협력 동반자 그룹 회의에서 에덤 할라친스키 주 OSCE 폴란드 대사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한국과의 강력한 공조 의지도 밝혔습니다. 폴란드 대표부는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두 나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묶여 있으며 우리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폴란드가 2023년에 OSCE 아시아협력 동반자그룹 의장을 맡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OSCE 대변인은 23일 VOA에 한국과 진행한 아시아협력 동반자그룹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 회의에 OSCE 57개 회원국들과 아시아 협력국들인 한국, 일본, 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의 대표들이 참석했다며 다만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OSCE와 아시아 협력 동반자 그룹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며 최신 상황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견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시아협력 동반자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스웨덴 대표부는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면서도 OSCE가 발표한 보도자료 외에 덧붙일 말은 없다고 23일 VOA에 밝혔습니다. OSCE는 앞서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함상욱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가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소개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함 대사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우리의 자유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유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 너머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함 대사는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하고 실질적인 과정에 착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우리는 변함없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OSCE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 인근에서 최근 발견된 기초 구조물이 2주도 채 안 돼 건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와 높이, 주변 정리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새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로켓 엔진 시험장 인근에서 진행되어 온 건물 공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엔진 시험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으로 플래닛랩스가 26일 촬영한 위성사진엔 새로 조성된 콘크리트 바닥과 지붕이 있는 건물이 뚜렷이 보입니다. 이 구조물 바로 옆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일정 높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물은 최소 한 개면이 뚫린 형태로 기둥이 지붕을 지탱하고 있고 안쪽에선 지붕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도 확인됩니다. 앞서 VOA는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일대에 30m 길이의 직사각형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깔린 도로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 엔진 시험장과 연결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직사각형 건축물은 바닥 기초면만 낮게 깔린 형태였는데 불과 열흘 만에 지붕을 덮어쓴 구조로 증축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이 건축물이 처음 포착됐을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파악하기엔 이르다면서도 관측시설 혹은 새로운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진 현재 이 구조물이 새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또 다른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 구조물이 단순히 창고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아직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도 기존 시험대와 새 구조물 형태가 흡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건물 형태나 높이 그리고 일정하게 정리된 주변 나무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Doesn't have to be as big. You just pour a concrete foundation for it and then you put a lot of more concrete up on top so that
한센 연구원은 엔진 시험대는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된다며 두꺼운 콘크리트가 엔진을 위에서 내리 누를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진 시험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발사장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26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 사진에선 최근 해체된 로켓 조립 건물 위에 놓인 여러 개의 일자형 물체가 눈에 띕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약 열흘 뒤인 24일 전후로 건물의 외벽 두 개 면이 해체된 장면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달 4일엔 건물 외벽 상당 부분이 해체된 사실을 추가로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건물 옥상 부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긴 물체 8에서 9개가 자리한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지붕이 덮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정확한 높이를 알 순 없지만 그림자 등을 토대로 볼 때 기존 조립 건물 지붕보다는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건물은 지하 터널로 운송된 로켓 추진체를 바닥에 뚫린 구멍에서 끌어올려 바로 옆 주처리 건물로 옮기고 이후 완성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장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발사대로 옮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를 통해 동쪽의 주처리 건물과 서쪽의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3월 서해 위성발사장을 시찰한 뒤 발사장 현대화 작업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이 일대에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올렸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이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고 반도체와 초고성능 컴퓨터, 양자기술 등 최첨단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와 한국이 28일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고 보안과 통상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변동성이 높은 세상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미래의 지향적인 협력은 유럽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무역과 투자 관계를 위해 중요한 디지털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파트너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디지털 협력이 무역과 연구, 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오랜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공동 연구,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과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 인적 교류,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디지털 신원,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 위협을 비롯해 양측의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분야와 협력해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이 업무 협약을 맺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 존중, 사회 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밖에 실질적인 디지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EU 내수시장 집행위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도 신설하고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7년 11월 29일 북한 공작원의 테러 공격으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합니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칼858편 보잉 707기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다시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당시 중동건설에 참여했던 근로자들과 승무원 등 11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29일 오후 미얀마 상공에서 무선 보고를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5일 후 미얀마 해상에서 칼기 구명보트 등이 발견되면서 비행 중 폭발에 의해 추락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발표되자 미국은 즉각 1988년 1월 21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달 26일 북한 외교관 접촉을 제한하고 일본 북한 간 털기에 일본 협의를 중지했습니다. 1924년 11월 29일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가 인후암 수술 후 심장마비로 66살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오페라는 음악과 무용, 의상과 무대장치, 연기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종합공연예술입니다. 오페라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지로 확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페라를 오늘날 위상을 갖추도록 만든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푸치니입니다. 푸치니는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루카에서 대대로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페라 작가였던 아버지를 5살 때 여의고 외삼촌에게서 음악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푸치니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은 가난한 시절을 회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푸치니의 인생을 바꾼 것은 18살에 관람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였습니다. 푸치니는 아이다 공연을 본 후 오페라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푸치니의 대표작으로는 라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등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또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한 BOA 방송,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